우리 열왕기하 15장 말씀 봅니다. 우리가 열왕기하 15장을 이렇게 보면 처음에는 북쪽 그 남쪽 유다의 왕 이름이 짧게 나와요. 아마샤라고 나오고 그렇게 해서 한 7절까지 나오죠. 그리고는 쭉 해서 북쪽 이스라엘 그 당시에 북쪽 이스라엘에 어떤 왕들이 있었는지가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밑에 아들 요담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표를 보시면 북왕조는 예후, 여호아스, 요아스, 여로보암 2세 그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지금 요 사이에 읽은 8절부터 거의 마지막까지 계속 왕들이 일어났다. 어떤 왕은 6개월, 어떤 왕은 한 달, 10년 뭐 이렇게 뭐 잠깐 있어요. 근데 계속 반란하고 반역 일어나고 죽이고 죽고 뭐 계속 우상 숭배하고 평생 악한 일만 하고 이제 그런 왕들의 이야기가 있는 반면에 남쪽은 그래도 지금 아마샤 다음에 아사랴. 이 아사랴를 지금 여기서는 아사랴라고 하고 그 뒷부분에 보면 13절에 보면 우시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특히 근데 역대하에서는 우시야로만 써 있는데 지금 이 열왕기하에서는 아사랴라고도 또 우시야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해줘요. 여호와는 나의 힘, 나의 의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같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저 위에 선지자들이 빠졌구나. 예, 쭉 엘리사가 있다가 그 다음에 지금 여로보암 2세 때 지금 여기 성경에 보면 지금 이 우시야가 52년 정도를 다스리거든요. 그러니까 남쪽에서는 한 왕이 굉장히 오랜 시간 다스리는데 북쪽에서는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반란과 반역이 나타나는데 그때 선지자가 어떤 분들이냐면 아모스, 호세아 이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모스서와 호세아 선지자 같은 분을 하나님이 그 당시에 보내실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적 배경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짐작이 가죠. 그러니까 특별히 호세아 선지자는 선지자들 중에서도 마음고생을 진짜 많이 하신 분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자기 생애 전체가 힘들었던 분이세요. 설교만 하는 선지자와 고멜 같은 아내를 데리고 살면서 그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을 보여줘야 되는 선지자는 참 힘들겠죠. 그러니까 은혜를 되게 많이 받아야 돼요. 호세아 같은 삶을 살려면. 근데 그분은 그런 삶이 하나님의 마음을 그 시대에 드러내는 사명이었어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었어요. 북이스라엘의 모습이 얼마나 패역했는지를 고멜의 삶을 통하여서 선지자의 생애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하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또한 패역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호세아와 고멜을 통하여서 드러나게 했던 때가 바로 지금 이 열왕기하는 남쪽 북쪽 왕들을 아주 간략하게만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 그 당시의 모습이었어요. 그런 배경을 이렇게 갖고 여기 보면 15장 지금 이 1절에서 7절까지를 보면 우시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우시야 왕은 그래도 우리가 보면 좋은 왕이에요. 여기 보면 제일 먼저 평가가 성경의 평가가 어떻습니까? 3절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는 표현을 해요. 그 아버지는 아마샤예요. 여러분 아마샤 기억나세요? 지난주 우리 김 목사님 설교하셨고 그전에는 단기성교 파송예배 들었고 그전에 했으니까 3주 전인데 기억하시기가 매우 어려우시겠죠. 처음에는 괜찮았잖아요. 성경이 기준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다가 성경이 기준이 되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삐끗해가지고는 그냥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그래서 망했던 그래서 나라가 망하고 본인은 포로로 잡혀가고 그 다음에 돌아오잖아요. 돌아왔는데 자기 백성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아들 된 사람이 아마샤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16살 때 왕이 됐는데 아버지의 생애를 보면서 왕 되고 싶을까요? 아버지가 그렇게 살았어요. 비참하게. 그 모습을 보고 자란 거예요. 아버지가 포로로 잡혀갔다 오고 죽고 막 이랬던 이야기들을 듣고 그러고는 또 왕이 됐어요. 왕의 아들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람이 왕으로서 통치를 하기 전에 사전 교육이 좋은 왕의 아버지의 모습을 보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교훈적, 경험적 어떤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좋지 않은 토양에서 왕이 된 거예요. 나라도 그렇고. 뭐, 나라도 다 망한 상태에서 왕이 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울 때였어요. 근데 이분이 어렸을 때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고 나라도 괜찮게 다스려요. 근데 여기 보니까 산당제사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늘 가시와 같은 그런 거였고, 또 하나는 이 사람이 갑자기 뭐가 돼서 죽은 거예요? 문둥병 걸렸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왕이 왜 문둥병에 걸렸을까? 특별히 문둥병은 유대인들에게는 그냥 일반적인 병입니까? 아니면 좀 독특한 병이에요? 독특한 병이었어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병으로 취급받았어요. 그래서 문둥병이 걸리면 이스라엘 진 안에서 살지 못하고 진 밖에 나가서 살아야 되고, 그 문둥병을 검사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제사장들이었어요. 나도 제사장에게 와서 보이고 제사 지내고 그러고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왕이 문둥병에 걸렸다라는 얘기는 보통 일은 아닌 거예요. 왜 왕이 문둥병에 걸렸을까? 근데 이것을 열왕기하에서는 자세하게 안 써주고 있는데, 뒤로 넘겨보세요. 역대하 26장을 보세요. 역대하. 그러니까 똑같은 역사를 열왕기하 상하 기자가 쓰고 또 역대하 기자가 쓰고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선 좀 더 자세하게 다뤄주고 있어요. 역대하 26장 691면 여기 보면 눈으로 따라 읽으세요. 유다 온 백성이 우시야로 그 부친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을 삼으니 그때 나이 16세라. 왕이 그 열조와 함께 잔 후에 우시야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이 엘롯은 어디냐 하면 그 아카바만 홍해 북쪽에 있는 중요한 그 항구 도시였어요. 여기는 솔로몬 때, 그 다음에 여호사밧 때 이스라엘 영토였어요. 그래서 무역의 아주 중요한 자리였는데 거기를 빼앗기거든요, 에돔 사람들한테. 근데 그걸 다시 되찾아오는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우시아가 위에 나아갈 때가 나이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었더라. 어머니 이름을 기록해주고, 어머니가 어디 사람인 거예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이니까 도시 사람이다. 단순하게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예루살렘엔 뭐가 있었어요? 성전이 있었어요, 성전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솔로몬 성전이 건축된 다음에는 다른 곳에서 예배 행위를 해서는 안 됐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치적인 수도일 뿐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전이 있는 그런 신전 의식이 어려서부터 체득되어지는, 왜냐하면 성전을 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다른 저 시골 사람들이랑은 다른 거예요. 그렇게 자랐던 어머니를 소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부친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에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여러분 여기 밑줄을 쳐놓으세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우시아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이 26장 5절 말씀이에요.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구하였고, 그러니까 지금 우시아에게 있어서는 스가랴는 어떤 존재예요?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멘토예요. 정신적 지주 같은 분이에요. 아버지에게서는 그런 왕의 리더십을 배우지 못했는데, 지금이 스가랴를 만나서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구하였고 그랬어요. 아버지도 망했고 나라도 망했고 경제도 파탄에 이르렀던 그 남쪽 유다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한명 등장하는데, 그왕 뒤에는 스가랴라는 좋은 분이 계셨어요.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경외함을 배운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랬더니 여호와를 구하는 삶을 살았어요. 여호와를 구했다, 여호와를 의지했다, 여호와를 바라봤다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본 거예요. 다른 거 안 보고. 그래야지 우리가 사는 거죠.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면 안 되고 주만 바라보고 살면 누가 우리를 형통케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무엇을 보고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보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해주시는 거고요. 돈 보고 사는 사람들은 돈이 우리를 형통케 한다라고 믿는 거예요. 관계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은 관계가 우리를 형통케 한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신다라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이렇게 나온 것도 이 더운 여름에 일들 하시다가 이렇게 오실 때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지 그런 믿음으로들 예배 나오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는 생애를 모른 척하지 않으시죠. 거절치 않으시죠.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모른다 하지 않으세요. 절대 모른다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조금 실수할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도 방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라보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가까이 있으면서도 안 바라볼 수 있어요. 가까이 있으면서도 의지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것은 굉장히 소망이 있는 일이에요. 이 사람이 소망이 있었어요. 한 사람이 왕이 소망을 가지니까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니까 국가가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국가의 형통함이 이래서 참 중요한데 이 지도자들이 누구를 바라보느냐가 정말 무지무지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안 바라보느냐. 그래서 이런 구절을 이렇게 보면 참 귀한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진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우시아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고 가드성과 야브네성과 아스돗성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해요. 평상시 같으면요 블레셋이랑 싸운다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거긴 철기문화고 굉장히 강력한 이미 조직과 군사력이 있고 그런데 이스라엘 애들 가시 같은 존재들인데 싸우는 거예요. 우리 괴롭게 하지 마 그러는 거예요. 우리 잃어버렸던 땅 다시 찾아와야 돼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성읍을 건축을 해요. 그랬더니 7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도우사. 하나님이 도우사. 하나님이 도우니까 블레셋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과 마을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예, 그렇습니다. 싸움은 군사력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용기에 있지도 않고요. 훈련에 있지도 않고요. 어떤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요. 여러분 비즈니스 하나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일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일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공부할 때 하나님을 바라고 공부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거죠. 목회도 마찬가지고요.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어떤 걸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 크게 할 수도 있고 뭐 겉으로 볼 때는 별일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결코 지속적이지 못하고 오래가지 못하고 열매가 선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열매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일들을 하나님이 도움 가운데 이 우시아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8절에 그래요. 우시아에게 암몬 사람이 조공을 바치고 우시아가 심히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예, 그 당시에는 저 위에 북쪽이 강했고 남쪽이 강했어요. 이스라엘은 늘 뭐 누가 알아주지도 않았어요. 주변에 암몬, 모압 이런 데 있었고 블레셋 옆에 있었고 애굽 절대 강국 위에는 늘 신흥 강국들이 일어나는 곳이었어요. 근데 지금 우시아 때 우시아에 대한 소문이 어디까지 흘러갔다 그래요? 애굽까지 흘러간 거예요. 저 아래 강대국에 야, 저 이스라엘의 왕 하나가 났는데 그 왕이 굉장히 강력하대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만하대더라. 이렇게 이야기가 지금 소문이 퍼진 거예요. 좋은 소문이죠.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좋은 소문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손가락질 당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러나야 되는 모습이죠. 두려운 거예요. 귀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존귀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 가운데 존귀한 자입니다. 절대로 우스운 사람들이 아니고요. 우스운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면 안 돼요. 이미 그럴 때는 그 자기의 위치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시 점검해야 돼요. 세상이 교회를 욕할 때는, 비난할 때는 교회들이 늘 자기 자리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자리인 거예요? 하나님과 교회와의 관계를.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회복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스운 꼴 당합니다. 그건 뭐 역사 속에서 분명한 일이에요. 뭐 개인들도 마찬가지고요. 핍박이랑 비난은 전혀 다른 거예요. 손가락질 당하는 거랑 두려운 거랑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면 절대 함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역사를 성경은 언제든지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요시야가 그렇게 아름답게 또 망대를 세우고 견고케 하고 또 10절에도 보면 거친 땅에 망대 세우고 물웅덩이를 많이 파고 평야, 평지, 육축을 기르고 또 여러 성과 좋은 밭에 농부, 포도원 다스리는 자를 두고 농사를 좋아하고 우시아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 영장 마세야 수요대로 왕의 장관 하나의 수하를 속하여 때를 지어나가서 싸우는지라 이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여 그 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대적을 치는 자며 우시아가 그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을 물맷돌을 예비하고 또 예루살렘에 공교한 공장으로 기계를 창작하여 망대와 성각 위에 두어 살과 큰 돌을 바라게 하였으니 그 이름을 원방에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더라. 여러분 여기도 밑줄을 쳐놓으세요. 기이한 도우심. 우시야 그러면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요즘 기이하다는 말밖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16살에 왕이 돼서 52년을 갖다 다스리는데 지금 보세요. 망가졌던 나라 전쟁에서 땅 찾죠. 그리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조공 바치죠. 하나님 두렵게 하시죠. 전쟁에서 이기죠. 그뿐만 아니라 전쟁만 하고 다닌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백성들을 돌아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경제정책도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웅덩이 파고 물귀한 줄 알고 목축업하고 농사질 줄 알고 기가 막힌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그러면서도 국방력을 키워요. 정교한 기술자들을 데려다가 군사력으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해서 만들고 사람 조직 갖춰놓고 그 제가 보면 다윗 이후 다윗 솔로몬 이후에 굉장했던 나라를 이루어요 이분이 애굽까지 소문이 날 정도니까 정말 역사의 위대한 업적을 남길 만한 왕의 반열에 들어가요 사실 우시야 우린 히스기야, 요시야 이런 분들 에후 이런 분들 귀여기는 이분도 여기까지는 진짜 훌륭해요. 여기까지. 근데 문제가 16절부터 나와요. 16절을 보면 저가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야, 이 대목이 이제 아쉽죠. 강성할 때 만약에 교만이라는 단어를 어떤 단어로 바꾸면 진짜 좋을까요? 그렇죠. 겸손이죠. 여러분 잘 될 때 겸손할 수 있으면 진짜 복이에요. 강성해지는 건 제가 보면 50% 복이고 겸손이 나머지 50%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 잘 됐다가 순간 교만해지면 앞에 있는 50%도 다 까먹어버려요. 까먹는 이야기를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범죄하되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향단의 분향은 누구만 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만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도 아는 얘기를 이왕이 왜 몰랐을까요? 여러분 왜 모른 거예요? 무시한 거예요? 우리도 아는 내용을 왕이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예요? 모른 게 아니라 무시한 거예요. 그렇게 안 듣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몰라서 안 순종하세요? 안 순종하고 싶어서 불순종하세요? 질문이 어려우세요? 여러분, 아니,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몰라서 불순종하세요? 알고도 불순종하세요? 아니, 우시한테는 그렇게 크게 얘기하시고, 여러분 얘기할 때는 이렇게 얘기를 안 하셔요. 알고도 그럴 때가 많죠. 가끔 우리 기도할 때 그래요. 하나님, 알고도 지운데, 모르고도 지운데. 저는 거기 동의하지 않아요. 모르고 죄 짓지 않아요. 죄라는 인식을 하고 죄를 질 때가 많아요. 거의 대부분 그래요. 근데 끝까지 고집부려요. 왜 그런 거예요? 그게 우리의 죄성이죠. 죄성. 죄성을 알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를 해야 되는 거죠. 잘못했습니다. 근데 잘못했습니다가 안 나오는 게 진짜 큰 악이에요. 잘못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잘못했습니다를 안 하는 건 진짜 무서운 악이에요. 굉장한 악이에요. 근데 이 이야기를 안 하고 사는 거죠. 늘 마음에 담고 그냥 사는 거예요. 마음에 담고. 아유, 잘못했는데 그걸 마음에 담고 살아요. 미안한데 마음에 담고 살아요. 그런 모습들, 지금 이런 왕의 모습을, 뭐 왕이 모르지 않는데 이럴 때는 알고 하는 거예요. 알고 한다라는 얘기는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이 큰일 났다 그러고 왕이 지금 너무 강력하고 군사도 있고 하니까 혼자 가서는 안 되니까 17절에 보니까 용맹한 자 80인을 데리고 따라 들어가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왕이 제사를 드리러 가서 제사장만 들어가는 데를 들어갈 때 제사장들이 눈치를 채고 80명을 동원해서 들어가서 왕을 막는 일을 합니다. 굉장한 일이죠. 이게 왕이 영적 구태타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제사장들이 막으려고 진입을 하는데 우시야 왕을 막아 가로대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이 왕의 할 바가 아니오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굉장한 경고를 합니다. 왕한테 이런 직언을 하는 제사장이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축복받은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직언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난 것은 큰 복이에요. 근데 복을 박차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박복한 인생이 돼요. 어떻게 하냐면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노를 바라니 저가 제사장에게 노할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 앞에서 그 이마에 문둥병이 바란지라. 향단으로 이렇게 분향하려고 그러다가 제사장들이 와서 말리니까 아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내려놓은 것이 아니라 제사장한테 뭐 했다 그래요? 화를 낸 거예요. 감히 네가 어느 안전이라고 왕을 막냐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선 왕이 진짜 누구예요? 하나님이 왕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왕이야 라고 사인을 하나 보내신 게 문둥병 되게 하신 거예요. 내가 왕이야. 내가 왕이야. 네 위에 나 있어. 이거 하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 그래도 은혜를 입었어요. 예, 그럼 이렇게 문둥병 걸려서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삶을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여기서 벼락마저 죽었으면 참 불쌍할 텐데 그래도 문둥병 걸려서 본인도 교훈 삼고 거기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한테 교훈거리가 되죠. 아, 함부로 하나님 앞에 덤비면 문둥병 걸려. 이제 살아서 교훈거리가 되는. 그 이야기를 여기에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 하나님 전에서 왕도 왕, 뭐 왕 이전에 문둥병이니까 뭔 거예요? 죄인인 거예요, 죄인. 그래서 죄인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쫓김을 당하고 이제 아들이 왕이 됐다라는 이야기를 역대하는 해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서에서는 문둥병 걸렸다 그냥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역대하 기자는 왜 문둥병이 걸렸는지를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왜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여러분이 이렇게 삶을 살다가 어떤 일들이 있어요. 근데 왜지 이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지 역대하 기자는 왜 문둥병이 걸렸는지, 왜 어려움을 당했는지, 왜 부끄러움을 당했는지, 왜 망신을 당했는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이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이한 은혜를 입었지만 참. 또 기이한 형벌도 받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에게 둘 다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이한 은혜를 입고 살 때도 있어요. 또 어떨 때는 참 부끄러운 실수를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언제든지 우리가 한 가지는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봄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힘들고 어려울 때 어린 나이에 16살의 왕이 되면서는 하나님 말고는 의지할 데가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점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잘 되고 나니까 다 눈에 안 들어왔어요. 근데 누구까지 눈에 안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까지 눈에 안 들어온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잘 되는 게 복이긴 한데 또 또 하나는 참 두려운 축복이에요. 잘 될 때 겸손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다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지금 우리처럼 사는 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뭐 특별히 뭐 우리 이렇게 강한 게 없잖아요. 이렇게 내세울 만한 게 없잖아요. 뭐 이렇게 뭐 돈이 그렇게 많지도 않으시고 막 그렇게 뭐 비즈니스가 크지도 않고 그렇다고 크게 건강 뭐 하시질들도 않아 보이고 우리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보고 사는 게 이게 제일 좋아요. 적당히 빛이 있는 듯 없는 듯 요 경계선상에 있는 게 하나님을 그냥 늘 의지하고 바라보고 성실히 살고 이렇게 막 어디 가서 놀 엄두들을 못 내는 거예요. 그럴 여유들이 사실 별로 없어요. 이거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좋은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살 수 있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 수 있고 바라보면서 살 수 있고 하나님이 오늘도 도와주셔야지 삽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지 나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가 행복하세요? 가진 게 너무 많고 시간이 없어서 예배드릴 시간이 없는 게 행복할 것 같으세요? 가진 게 너무 많아서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놀러 갈 때도 많고 만날 사람도 많고 먹으러 가야 될 때도 많고 그래서 예배드릴 시간이 없어요. 이런 우시아에 대해서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그게 행복해 보이세요? 그래도 교회 말고는 우리가 갈 데가 없는 게 아니라 교회가 좋아서 온 거잖아요. 그렇죠? 말씀. 여러분 이때가 행복한 거예요. 내가 갈 데가 있다. 수요일이면 내가 갈 교회가 있고 힘들고 좀 더워서 일하시느라고 힘든 분들 그래도 수요일인데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가야지 이러고 오신 분들은 굉장한 교훈을 배우는 거예요. 굉장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거예요. 우시아를 보면서 정말 저는 이거 말씀 보면서 기이한 도우심을 얻고도 문둥병 걸릴 수 있구나. 이거 보면 섬뜩한 거예요. 목사로서. 목회를 하면서도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보면. 아니 천하의 왕이 하나님을 경외해서 망했던 나라를 바로 세웠던 왕이 거의 다윗 솔로몬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왕이 한순간에 문둥병 걸린 거예요. 다른 데서도 아니고 지금 어디서요? 성전에서. 자기 간에는 그게 믿음이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제사장도 하는데 내가 왜 못해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냥 내가 하면 안 될까? 나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 질서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고 자기가 하고자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다 할 수 있었죠. 딱 하나만 안 되는 거잖아요. 제사만. 어떻게 보면 이분에게 이 사람에게는 선악과일 수도 있어요. 다 할 수 있는데 하나만 하지 마. 그건 네 영역이 아니야. 근데 그거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한순간에 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긴장하게 되죠. 조심하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사는 것 하나님 내가 늘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그게 최고의 복인 줄로 믿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세요.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게 최고의 복입니다. 그것 외에는 다른 것을 복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복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하고 살아가는 그런 정말로 축복자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오늘 그런 기도하시고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중요한 믿음의 가치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